오늘은 성경의 주요 예언 2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새로 마련하신 교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예언과 그 다음에 성취, 또 특별히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또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뭐 이런 내용을 월보드 박사님이 요약해 놓은 그 책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책은 또 다른 각도에서 교회가 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하고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이 교회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프로그램인 교회, 그 교회의 예언, 그 다음에 교회 그 예언의 성취, 그 결과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것들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4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장,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묻히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렇죠?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다 살펴보면서 이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구약시대 예언이 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그와 같은 그 왕국, 그 왕국을 이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3년 반 동안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대언자들의 그런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각종 기적과 이적과, 그렇죠, 여러 가지 표적들 이런 거 행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왕국 백성이 돼서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왕국 백성을 위한 그런 헌장,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또 산상수훈의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 왕국으로 들여넣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왕국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말 그대로 기득권, 그렇죠? 이런 모든 거 이제 다 빼앗길까봐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 쭉 시작이 되는 가운데 아마 한 3년쯤 이렇게 지났을 때, 그쯤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진행되는 이런 모든 것, 백성들의 상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는 이 사람들이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내가 처음 온 이 초림에는 실현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을 하시고, 또 동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뭐 이런 재판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왕노로 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막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고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도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일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느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 재림의 때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왕국 초림 때 세우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재림으로 이제 연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초림 때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 뭐 그 이후로 한 2000년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에서 한 이틀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초림 때, 재림 때까지. 그렇죠? 이 기간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있거든요. 이 기간 안에 구약시대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이거 대단히 그 중요한 이 질문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영생을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면 대언자 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했더니 제자들 중에 대표로 시몬 베드로에게 나서면서 주는 당신은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인정을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살과 피, 내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내 친척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이것을 내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시고는 18절에 아주 웅장한 그러한 그 선포의 내용을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냥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본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이렇게 가서 영어 배우시면 will 뭐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미래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있는 게 아닌데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해주시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교회가 없어지거나 교회가 사라지거나 이런 일들 이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 처치라고 하는 말이 구약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단수로는 77회가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말, 처치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복수로는 37회가 나옵니다. 다 신약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총 114회, 여기 신약성경 안에, 성경 전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총 114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6절까지 참 교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찾아서 헤매고 헤매고 하다가 결국 여기 사랑침례교회로 지금 와 계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내 교회 안에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그건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비록 죄덩어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거룩히 구별된 그런 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또 이 지역 땅에 있는 이 교회에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 교회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뭐 교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 하는 그 말로 봐서는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그거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하면 그 교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카톨릭 교회도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뭐 전 세계 모르겠어요. 5억이고 얼마 인구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또 목사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교회 안에 우리 뭐 보통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이거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는 커도 구원받은 사람 이래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빌리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말년에 가서 불교 뭐 이런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니까, 이게 참 땅에 있는 그 육신을 가진 그런 그 사람들이 이루는 이런 지역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죄덩어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내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신약시대 모든 사람이 속하는 그 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몸. 그렇죠? 근데 그 몸이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리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무리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서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은 그거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50명, 100명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 오늘 내일 아침에 우리 야구하러 가려고 하니까 야구팀 10명 따로 여기서 모여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든 뭐 여자들 중에 10명이 이제 따로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100명 중에. 그 10명을 그리스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문선명 거기도 교회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맞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도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교 교회도 카톨릭 교회도 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불려 나왔으니까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는. 자, 그럼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냐?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면 광야에 있던 교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해방을 해서 이제 데리고 나왔잖아요. 거기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왜 교회라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너희는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내 선민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 족속들에게 나의 공의와, 그렇죠,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윤리적 도덕적 그런 특성과 이런 모든 것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특별히 불러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광야에 있던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건 신약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내 교회가 없으니까 세운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그것도 교회는 교회다. 맞아요. 근데 뭐는 아니냐?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 그 내 교회를 그것과 이렇게 구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신약교회는 구약시대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만 교회라고 불리는 그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낸 그런 모임이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성경에 한번 나온다. 예,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디모데전 3장 15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세운 창시자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그 교회의 용례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그 용도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거의 한 96%, 7% 그런 용례로 쓰였어요. 그런 용례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교회라고 한 말이 성경 전체에 114회가 나오는데 그냥 뭐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한 100, 한 7번, 뭐 이쯤은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한 7번쯤 이게 나오는 거는 예,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몸, 그 안에는 요한 웨슬레도 들어있고 예, 말틴 루터도 들어있고 뭐 요한 캘빈도 들어있고 하여튼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 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다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지역교회를 가리킨다. 그럼 지역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서 보시면은 지역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대원자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어요. 예,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서 교회가 온전히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강성하게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교리가 확립이 되고 그렇죠? 그 안에 속한 이런 모든 멤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예수님께서 몇몇 이 선물들을 주셨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 대원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 두 개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와 복음전도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목사 겸 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군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그 다음에 맨 끝에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선물들도 주셨다. 제가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여기 온전히 세워진 지역교회라고 하면 이 안에 속해 있는 그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의 다수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맞습니까? 온전히 세워진 그런 지역교회라고 하면 100%는 없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또 애틀랜타 사랑침례교회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이름을 쓴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미국에 있는 분들이 쓴 거에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무슨 특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애틀랜타 그 지역에도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애틀랜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본인들 교회는 이제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합력을 해서 이 교회를 좀 세울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좀 공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공지를 올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거기 딱 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태어난 10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아주 목사님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뭐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는 거의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매주 와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어요? 여기 지역교회에 거의 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매주 와서 매시간 성경 펴면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거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의 1차적인 이 말씀 선포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이 교회의 주 메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설교를 90%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가 신자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뭘 이렇게 가르치게 될 때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 매주 전하면 안 되고, 그렇죠? 어떤 거?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선교. 어떻게 해야 말씀 사역을 잘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이 지역교회가 일단은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한 5번 뭐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그냥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한 번 정도 구원 관련된 설교를 하고 네 번 정도 성화 관련된 이런 설교, 교육 설교 이런 걸 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그 말씀 선포의 패턴이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부분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지역교회, 그 다음에 이 전 우주적인 그런 형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말씀 선포의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어쨌든 교회를 하는 거니까 제가 잠시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월브드라고 하는 이 분은 챕터 21, 그러니까 21장에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장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인도하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내 교회는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어느 면에서 광야에 있던 교회 같은 거, 그렇죠? 율법화에서 움직이던 그런 그러한 거, 이런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 교회가 생성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시대 교회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 전체를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에 14장 이거 읽었는데 그 전에도 저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을. 근데 오늘 이분이 요한복음 13장, 14장이 나오는 그런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make sense 해요. 아, 정말 맞는구나,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여러 사람의 책을 읽고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걸 보는 게 참으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길로 좀 인도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아, 요한복음 13장, 14장 전체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13장, 14장이 나오면서 교회가 나오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잠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셔서 아마 공생애 한 3년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참 놀랄 일이 그 안에 또 기록이 돼 있죠. 우리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러나선 곧바로 21절로 가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말씀 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여기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17장 22절에 또 나오고 20장 17절에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부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배다 버리고 그물 버리고 아버지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 3년 쫓아다니면서 왕국이 세워지면 그러면 무언가 이제 한자를 하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제자였을 때 제자였다고 해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그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에 가서 보시면은 1장에 6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려고 막 그러는데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국을 세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들이 한자리하고 이렇게 사는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처음 제자들한테 교회 세운다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내가 이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16장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영어로 갔으면 리뷰크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꾸짖는다는 거예요.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할 수 없다. 그렇죠? 그거 임하면 지금까지 쫓아다니는 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 이러한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민족들의 이거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개혁을 이제 실현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 승천하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 그렇죠. 이러한 미스테리가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할 거다. 19장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제 베드로가 또 나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고도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뭘 받아야 될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사사기 알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재판관이잖아요. 재판한다고 하는 게 왕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심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은 빼고 들은 거예요. 뭘 빼고 들었냐? 뒤만 들은 거예요.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하는 여기만 듣는 거예요.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다시 나게 하는 때. 그게 뭐야? 천년왕국일 때. 다시 말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건 빼고 듣는 거예요. 예, 이거는 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세요. 10장 28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렇죠? 오는 세상. 그래서 오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뒷부분은 또 안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렇죠?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게 우리 사람의 이제 마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그때까지도 그때 이후로도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이 보상을 이 시대에서 받을 걸로 아주 확신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거 지금 바라고 왕국을 언제 세워주시겠냐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얘기했어요. 보상은 지금 이 시대에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나게 하는 때 주는 거다. 예, 다시 나게 하는 때.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시간이 쭉 흘러가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시간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바로 전날 어디에서 모였어요? 다락방에서 이제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어로는 디스코스를 했다 그래요. 아, 이게 올리브 산에서 길게 이렇게 이 디스코스를 번역을 하면은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강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길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올리벳 디스코스 그래요. 올리브산에서 길게 하신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그렇죠? 산상수훈도 길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길게. 근데 그 길게 말씀하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잡혀서 죽임당하시기 바로 전날 예, 다락방에 모여서 길게 얘기하신 내용이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렇죠? 3, 4, 5, 6, 7 이렇게 다섯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냥 길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이 22장인데 그 22장 가운데 그 다섯 장이 자그만치 그 다섯 장이 잡혀서 죽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긴 설교예요, 그게. 왜 이 긴 설교를 하셨는가? 이제 그거를 지금 설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이제 왕국은 이 초림의 때 실현이 안 되고 재림의 때 실현이 된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 마음에는 여전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왕노릇하는 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새 프로그램인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왕노릇하는 게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 리더들이 왕노릇하고 사람 지배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열두지파를 재판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지금까지 하면서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국은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 그 재림 때까지는 내가 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 그 새 프로그램은 교회다.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발 씻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 새로운 프로그램 교회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여튼 열두 왕좌에 앉아서 이걸 다스리는 거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교회라고 한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면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시대가 이제 바뀌어갖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장 가서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또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정말 너희의 선생님이고 너희의 주님이다. 그런 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아파트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차도 좋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죠? 공중의 새, 이 여우도 다 이렇게 머리 두고 잠잘 때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참 뭐라 그럴까 부끄럽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미국을 다녀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틀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 목사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부자 목사 명단이 부자 목사 명단이 떠요. 그 명단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의 재산이 천만 달러 뭐 2천만 달러 그래요. 100만 달러면 아마 10억인가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100만 달러면 10억인가 100억인가. 그러니까 목사의 돈이 100억 1000억 뭐 2천억 1년 봉급이 뭐 조엘 오스틴이니 뭐 이런 사람 그 봉급 1년 받는 게 뭐 1년에 뭐 100억 뭐 200억 막 이렇게 받아요. 빌리 그레함도 돈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그렇잖아요. 발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의 전 재산이 천억, 이천억, 뭐 오천억 이러고 저기 뭐야 또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갖고 아프리카도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돈 뜯어오고 필리핀 가서 돈 뜯어오고 병 다 낫게 해준다 그러고 돈 뜯어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의 그 돈이 그냥 그 별장과 뭐 이런 가서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구원 받았다고 해도 막 구원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지금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짓누르고 다스리고 하는 그거 그런 거는 왕국 시대 이제 이런 거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는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희생과 이걸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사가 뭐예요? 길 예수님 뒤에 쫓아가면서도 관심이 뭐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자인가? 그 지금 예수님은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묻죠. 무슨 일로 너희가 그렇게 다투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그렇죠? 계속 그 일로 이제 다투니까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지금 이러한 그 시청각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느냐 하면은 이쯤 이제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13장에, 이렇게 빵을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드디어 이제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 시청각 교육까지 다 받고 나니까 가룟 유다는 완전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뭐 죽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설마 그러겠냐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는 발까지 씻어주면서 너희는 발 씻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 여러분 조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 이러한 그 문맥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더니 또 13장 33절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에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발 씻어준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참을만 한데, 그 예수님이 떠나면 그때는 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하고 자기들은 그 밑에 조그만 왕좌에 앉아갖고 이걸 다스릴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예 못을 박는 거야. 나는 이제 떠난다. 그렇죠? 이쯤 되면 제자들이 느끼는 그 실망감이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시더니 발을 씻어주시더니, 그렇죠, 이제는 왜 또 떠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죠, 대표로. 그렇죠? 1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 얘기를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미스테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다운이 됐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다운이 됐겠어요. 바로 이런 시점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그 지금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한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이게 허망하겠어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이제부터는 더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소망을 바라고 왔잖아요. 통치하는 소망 이런 거 그걸 바라고 왔는데 이제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욱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신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엄청나게 귀한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왔다가, 그렇죠, 간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신랑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혼 풍습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렇죠, 정혼을 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싸들고 신부를 사야 되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신부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지참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부 집으로 가는 거라면 신부가 있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언약을 세우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 이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지참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다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럼 유대인들 결혼 풍습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다 정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직 몸이 하나는 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이 처녀를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살려면 집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집을 마련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가서 자기가 이미 정혼한 그 처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기 부인을 소개하는 이와 같은 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갔다가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그러면 너희를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인다. 이게 어느 면에서 휴거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휴거. 휴거. 한번 보세요. 처소가 예비가 되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다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암시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이 안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나서죠, 이번에는. 주여, 아, 주께로 어디서 가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처소에 갔다가 예비하고 온다고 하는데, 그 처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에 있거든요. 땅에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내가 곧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또 빌립이 등장을 해서 주여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냐.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렇죠? 이 모든 게 예,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말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가 어디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하늘에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아,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에 가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교회 시대를 열게 되면 전혀 새로운 게 생긴다 너희들에게 하시면서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 이제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위로자였는데 다른 위로자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또 예수님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 다 구원받고 하는 거 성령님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내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교회 시대가 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나는 간다. 근데 나 대신에 다 다른 위로자가 오는데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해서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안에 거하시는 내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14장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른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 이런 문맥으로 한번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까지 많이 읽었지만 여기 월보드 박사님이 그걸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이런 눈으로 보라고 해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아 이렇게 이런 것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침례자 요한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오면서 하시고자 했던 게 마태복음 3장에 여기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는 성령님의 침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 그 성령님의 침례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드디어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장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성령 침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얼마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성령님의 이 나중에 강림은 50일 지나서 50일 되는 날 오순절 되는 날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럼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요순절 날에 성령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 거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성령 침례.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한 개념을 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내주, 성령 침례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여기 사도행전에 와서 승천하면서 이제 앞으로 열흘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님의 침례 내가 얘기했던 그걸 이제 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침례라고 하는 말이 원래 뭐냐? 이 baptism. 그래서 baptize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담근다는 거야. 푹 담근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 침례라고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하면 돼요. 성령님이 여기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우리를 꽉 채우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 침례라고 볼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푹 던져 넣는 것 그것도 성령 침례. 근데 어찌 됐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을 한번 완전히 꽉 차서 꽉 차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일시에 옮겨지는 그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날 울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나를 위해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receive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푹 들어가는 겁니다. 이 머리만 들어가면 안 돼요. 물 이렇게 조금 튀겨서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는 몇 번 받을까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feeling. 그 이후에는.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육신이 나타나서 성령의 소욕을 자꾸 막거든요.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 지배를 받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 그거는 말이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된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이 성경 신자들 그 입장은 성령 침례는 구원 받을 때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주는 그 이후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가 이루어지고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되고 성령 충만은 그거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성령님의 내주,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는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그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시면서 구약시대에는 전혀 없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남편과 아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나는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그렇죠.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맞습니까? 또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신부. 신부인데 아직 정혼만 한 상태예요. 맞습니까? 정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공중으로 이제 휴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 다 살아서 그래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여기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그 뭐가 있어요? 혼인 만찬.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정식으로 하나가 딱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는 아내가 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때까지는 정혼한 그런 신부의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거다. 이런 개념이 구약시대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개념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정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한 개념, 예수님과 정원하게 만들어준 그러한 개념, 이런 거 구약시대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개념이 이 교회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큰 그림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교회는 신비인데 이게 왜 신비냐? 구약시대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얘기하면 모세 율법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게 올드 테스터먼트 정확한 의미에 그럼 거기에 있는 백성은 일단 무조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개종자. 그거 말고는 아니잖아요. 거기 속한 이스라엘 공영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프로그램, 이 교회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게 깨진다. 어떻게 깨지느냐. 5절에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시대 유대인들 가운데 이거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 취급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새로운 그런 신비가 열리면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거기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2장 그 옆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때 너희는 구약시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아마 그 이스라엘 커먼웰스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스라엘 연방국가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모든 것들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분리된 낯선 자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전에 이집트 시대 뭐고 살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이방인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이구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냐.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의 8명 빼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로마서 1장을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어주셔서 벌레든 뭐든 이러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치해 둔 일이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 시대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방인 유대인 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14절 가서 보면 중간 분리벽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파티션이에요. 저기 있는 파티션. 파티션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 나누는 벽이 있었어요. 파티션이 있었는데 그 파티션을 예수님의 피로 없앴다는 거예요. 피로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갖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쭉 넘어가면서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이방인 유대인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그 전까지 낯선 자와 외국인이었는데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죠? 이러한 신비가 구약시대는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구약시대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신약시대 교회에 또 특별한 게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신약시대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2절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한 선물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사도요, 28절에 둘째는 대언자, 셋째는 교사, 기적, 병고치는 선물,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타언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영적인 이 선물들을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런 거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잠정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완성이 될 때까지만 존재하던 그런 은사가 있어요. 뭐 사도라든지 대언자라든지, 그렇죠? 기적이라든지 뭐 병 고치는 거라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졌다는가 하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가, 이거 두 개를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게 손만 딱 갖다 대면,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손수건을 갖다 대면 병이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이거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있냐, 지금도 특별 계시가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이거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이건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건데 맨날 오는 새 거가 더 낫지. 이거 2000년 전에 거 이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갖다 버리고 매일 계시가 오는데 뭐 이거를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직통 계시는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그래서 그렇게 없어진 그와 같은 영적인 은사가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은사가 있다.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영적인 은사 선물이 구약시대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언도 특별한 몇몇 사람들, 대언자들에게 한 것 외에는, 근데 여기 가서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대언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왜냐,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끝납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 모세 율법을 가서 보세요. 대제사장이 있고 뭐가 있어? 수제사장, 그 밑에 있는 수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우린, 예수님의 백성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예, 믿는 모든 성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그런 말이 틀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믿는 모든 성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그런 시대가 교회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자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영어로 프리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 3장 가서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지역교회의 감독과 지역교회의 집사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 감독 그 비숍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변질이 돼서, 여러분 지금 비숍 그러면 천주교 주교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성공의 감독을 이야기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숍 감독은 한 교회를 감독하는, 지금을 얘기하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목사와 집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구약시대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러한 그 두 가지 직무 수행자가 이제 생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그걸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없던 침례, 그렇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옛사람 다 죽은 거 처리하고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이 침례를 행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거 역시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하나하나 더 설득하고 설득하고 마지막 만찬까지 이제 끌고 가서 발도 씻겨주고 뭐 이렇게 다 하시면서 심지어 승천하기 바로 전까지 성령 침례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 진행이 되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구약시대 전혀 알지 못했던 새 프로그램 교회를 내가 진행하게 된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예언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또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예언과 성취로 또 하나의 토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기 월보드 박사님이 21장 한 장을 할애를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신비, 교회의 이 성립,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 특징,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